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제일 큰 것 같아요, 3부가. 그 부교역자인 입장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 성도님들한테 급한 전화라도 받으라 치면 굉장히 떨려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실은 그거 불안을 주는 요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평안하면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 바에 살 때의 일인데, 집은 다이아몬드 바에 있고 그 사역지는 세리토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자 교회를 가려면 프리웨이를 3개를 탑니다. 60번에서 57번 그리고 91번으로 갈아타요. 근데 그 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0번에서 그 57번으로 갈아탈 때 이게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왼쪽으로는 검정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좀 낮은 언덕인데 거기에 중간쯤에 이 안개가 쫙 걸쳐져 있어요. 기가 막힌 풍경입니다.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려 치면 거기에 노란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으면 운전을 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일도 일찍 나오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를 부르는데 여러분 불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루를 부르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싹 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아니 뒤가 좀 쎄해가지고 룸미러로 딱 봤더니 경찰이 언제 붙었는지 뒤에 딱 붙습니다. 반짝반짝 반짝. 그래서 옆으로 딱 세웁니다.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주고 자동차 등록증 주고 그리고 막 있다가 딱지를 딱 끊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딱 갑니다. Safe drive. 그리고 딱 가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고 차를 다시 딱 몰아서 교회로 출발하려고 치면 그 전에 불렀던 영광 영광 할렐루야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안 갈 수도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시는 길이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 영어로는 peace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평안을 빼앗기고 평안 없고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 불안한 모습,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한 시인이 썼는데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칠퍼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강아지 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립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리고 왔다라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제가 이 시를 읽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강아지가 나를 먼저 용서할까 봐 두렵다는 이 사람의 표현이요. 시집을 들고 다니는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양이요? 신발짝과 함께 날아가 버렸어요. 그 교양 있고 시를 읊던 그 입술이 욕 한마디와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서조차 쉽게 들통나 버리는 잃어버린 평안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평강, 피스를 잃어버리는 여인이 한 명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아꼈고 그렇게도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막달라가 오늘 본문에는 왠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사망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스승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 자체로 이 여인은 절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화평이 깨졌습니다. 이 화평을 깬 원흉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좀 찾을 요량으로 무덤가에 왔어요. 터벅터벅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실은 이 질문은 천사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본 부활 앞에서 이 순간에 기뻐해야 되고 만약 너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가 살아생전 그렇게 말씀하고 전파하였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울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계세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거기에 한 가지 더 질문하세요. 도대체 여기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왜 여기에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실은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놀란 마음에 라보니어, 여기서 말하는 라보니어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불렀던 이름이에요. 라보니어 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갈 그 마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뛰어가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Do not hold on to me.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Don't touch me.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도 조차 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도 만나고 싶고 반가워 달려오는 그 마리아를 향해 왜 예수님께서 Don't touch me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요.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평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부분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성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됐기 때문에 속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은 이것은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시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난 손을 좀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만지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한테 달려오는 그 달려오는 마리아를 향해서 Don't touch me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은요,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소식과 더불어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더 이상 내 곁에 함께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여태까지 쫓아오며 싸워왔던 나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리는, 마치 강아지를 향해서 신발짝을 내던지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딱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touch me. 너의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아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그 신앙 속에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평안하고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요,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셋업이 되어야 하지만 비로소 그때야 지킬 수 있었던 마음의 평화와 평강, 그런 세상의 자세로 다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누구처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라는 것은 즉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그 후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만 알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의 사망과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절망, 그리고 잃어버린 이 평안 속에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Don't touch me.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Do not hold on to me. 그러한 모습으로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와 초조와 불안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들이 교회를 먼저 출석한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몇 개월 나오다 보니까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 남편도 쫄래쫄래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남편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약속을 딱 잡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집사님의 두 아들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미뤘어요. 그리고 전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그 집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남자분에게, 그것도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실은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을 가는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정의 초인종을 누르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저쪽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양팔을 끼고 이렇게 눈을 감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아, 완전 귀를 닫는구나. 그렇지만 이 아내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먼발치에서 이게 팔짱 끼고 눈을 가만히 감고 있던 이 남편분의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게 울음으로 바뀝니다.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울음이 다 그친 후에 그 남자분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도 부활해서 내 아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영역, 내 삶의 발판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그 발판은 아직도 이 세상을 발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컨트롤하고 염려가 나를 컨트롤하고 기대했던 것이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그 실망이 나를 지배하는 그 삶, 그 영역, 그 발판은 이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신앙은 이 땅에서 부활하여,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천국의 영역,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실망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나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이 환경이 나를 더 이상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화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도마와 가론 유다를 제외한 열 명의 제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컨트롤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오로지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강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그 책 중에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문구가 있어서 쫙 줄을 그어놨어요. 글귀가 이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찾고 너무나 신이 났어요. 기뻤어요. 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앞뒤 상관으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뭔지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는데요, 여러분 웬걸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나오는 장이에요. 초대교회 그 감독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순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10대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아주 살벌합니다. 평안하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적어가고 있는 이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평안함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외부의 핍박이나 그 환경의 압력이 전혀 없는 평온한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그럼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가정, 평안하여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요. 여러분, 환경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원베드룸의 그 복잡함 속에서 투베드룸으로 옮겨지는 그때 누리는 평안함, 그런 평안함 말고요,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불편함 속에서 새 차를 타고 다니는 평안함, 그런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좀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을 때 얻는 그 피스, 그 평안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오늘도 발딛고 사는 이 영역이 더 이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영역에, 새로운 영역을 발딛고 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지켜가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축복입니다.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경적인 면에서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빼앗기고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지낸 적 혹시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나요? 과연 다음 주까지 내가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 이달 말까지 내가 가게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게 비즈니스를 내가 계속 경영할 수 있을까? 아니, 병원으로부터 천청 병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까? 요즘 대학 가는 자녀들 보면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저 자녀들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 실은 이 예배를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지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겪을 법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일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평안의 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까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경 꺼라,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괜히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아니요, 생각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신경 안 쓸까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하며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생각하래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참되고 고상하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 딴 것들만 생각하고요, 참되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고요, 옳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요, 고상하지 않은 그 저질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주신 그 평강의 축복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처음 불렀던 찬송가 413장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떤 고백이 나오시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It is well.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저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의 그림의 사망의 그 그림자를 벗어나서 천국의 그 빛 속에 거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 늘 찬찬한 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을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우리 4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거머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